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말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삼아 다른 내용을 첨가했죠.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를 곁에서 모셨던 요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보다는 주로 사역 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6장이 넘게 다루고 있고 주님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셨듯이 성도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을 인용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이 준비가 돼야, 길이 닦여야 왕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돼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울퉁불퉁한 마음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좋은 마음밭으로 가는 임무가 사명이 바로 그 요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강렬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가 영적인 쓰나미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이웨이, 마음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쫙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이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세례요한이 오늘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던 요한은 정말 불꽃같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보면은 영적인 명품 조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요한이 주연인 것 같았습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갔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광야는 뭐 아무런 부대시설도 없고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성전에서 듣는 게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전 놔두고 이 불편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에어컨 나오는 좋은 예배당은 통통 비는데 불편한 야외 캠프 예배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격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편을 감수하고 이 힘든 광야로 왔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지만 요한은 거기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요한의 의식주가 심플했습니다.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작구하신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한테 화를 냈대요. 아니, 최고급 진도 모피에다가 그 로얄 젤리만 잘 드셨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의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소박하고 심플한 의식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하고 심플해질 필요가 있죠. 세상의 과소비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심플하게 우리 의식주를 정리를 하고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요한이 이 구름떼같이 몰려든 청중들을 데리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추종자들을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연이 연기를 잘해도 조연이 주연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드라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영성이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 이런 명품 조연의 인생, 오직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고 나는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에서 기뻐하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랑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목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 비판하고 지적하고 남을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인들일수록 뼈를 깎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남의 잘못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자꾸 남의 잘못 하나님 이름으로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남의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근데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인다. 그 사람은 은혜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앞에 통곡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은 그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이 유턴합니다. 옛사람의 독선과 아집과 질투와 욕심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이 옵니다. 너무나 무거웠던 마음이 홀홀 날아갈 것 같은 자유는 제대로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들고 보혈이 나를 씻으면 그때 나는 비로소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그냥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심령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회개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요한은 물세례, 회개 세례를 줬는데 그 당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란 세례를 받듯이 그냥 성령 안에 훅 잠기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서 터지는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포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구원의 사실을 온 심령으로 느끼고 감격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은 것은 확실한데 이것을 심령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처지고 힘들고 이러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다시 불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내게 다시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룩한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기도의 권능이 달라요. 벌써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순장이 성령 세례를 받고 순을 이끌면은요 별로 힘 안 들이는데 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목회를 하면요 그 교회에 들어서면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눈물이 축축 흘러요. 성령 세례 받은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면 그렇게 시끄럽던 아이들이 이렇게 다 콘철이 돼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거룩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목사가 능력이 안 느껴진다면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선교를 갈 때 각종 전도와 사역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생명이 내게 흘러듭니다.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룩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힘이 생깁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보혈의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급해도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면 10분만 일해도요 그냥 내 힘으로 10시간 열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공자도 착해요. 맹자도 착해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 뺨 한 대 때리면 성격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 터지고 이렇게 신유의 은사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대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다 부수시고 성령의 새사람을 입혀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너무나 어글리한 아주 추한 사람이었어요. 화도 잘 내고요. 불안하고요. 공격적이고 음란하고 분노가 많고 우울증이 가득 찼는데 이 상처받은 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내 분노하는 이 상처입은 영혼에 길르앗의 향유가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만 알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행위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온 내 마음과 영과 생각을 다 휘어감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받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성령세례를 받고 나면 영적으로 펑 뚫려요. 기도할 때 거침이 없어요. 뭐 10시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손과 이게 뜨거워지고 뭔가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저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하나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고 나면요.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뭐 관심이 많았는데 성령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딱 오직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딱 인생의 초점이 꽂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구약 선지자의 시대의 마지막 피크였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대, 기적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승리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물과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